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한 절을 봉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17장 1절부터 지금 이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과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제자들과 또 장차 믿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복된 약속들 중에 특별히 여기 있는 것 같이 우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포함시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시간에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들,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 그것이 왜 저희 말이라는 것으로 조건을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방법을 왜 말로 정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말이기보다 어떤 기적이고 능력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저랑 아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예수 믿는 문제를 얘기하고 그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그것 봐라, 역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쭉 얘기하면 다 듣고 나서 그러지요. 좋은 얘기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왼수가 꽉 무슨 병에 걸려서 막 죽을락 말락 하는데 제가 나타나서 짠 하고 일으켜 놓으면 혹시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약속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방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우리를 도달하게 합니다. 신앙이란 결국 어떤 능력과 방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믿는 것과는 다르길래, 말하자면 그 방법이 우리의 전하는 말이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식으로의 능력과 기적은 아닌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야기시킨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기 일쑤 아닙니까?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저 사람들은 또 부처를 믿고 다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니냐. 남에게 해 끼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하게 살고 유익하게 살자는 얘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분명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분명히 착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얻어 걸리는 신앙상의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왜 정당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좋은 결과가 없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악당들이 더 잘 사냐 하는 것이지.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을 내용의 핵심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목표로 정하지도 않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신앙을 전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은 아닌 것이 동원됐더라 말이죠. 만일 이것이 능력에 관한 것이고 무슨 일을 이루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그 전하는 방법도 기적이 동원됐을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을 알며 사귀는 문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를 사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깊은 교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설명하거나 다른 것으로 그 방법을 가능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교제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의 관계에 들어간 자의 자기 간증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만일 어떤 점수를 따는 일, 무슨 뭘 높이를 쌓는 일, 뭘 깊이 파는 일에 관한 것이라면 어떤 다른 기술적인 방법, 능력적인 방법이 동원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놀라운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에 가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에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종교적인 행위가 신앙의 핵심도 아니며 우리의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들도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가장 큰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으로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런.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옵니다. 그때 떨어진 명령이 뭐였냐면 소든 나귀든 어린아이든 노인네든 남자든 유아든 남기지 말고 진멸을 했습니다. 가축까지 몽땅. 그러나 다 그러지 않고 좋은 소를 남겨서 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것들을 살려뒀습니까? 사울의 대답은 참으로 우리와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인용하신 그 유명한 구절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위하느냐 하는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분을 아는 싸움이고 그분과 사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증거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뭘로 삼은 것입니까?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지자 노릇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신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것 없이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사귀느냐, 사랑과 신뢰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축 문제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말을 안 하기를 제가 원하고 여러분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대로 하자면, 그래서 이런 일은 안 생겼더라면 제일 좋았을 것을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막 말을 뱉고 지나가 버리고 뭐라 그러고 그런 거 듣기 저도 싫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교회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어제 잠깐 여러분 모인 자리에서 건축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이렇게 건축을 한번 한 경험이 있으시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대요. 쉬운 길로 절대 안 보내고 늘 붙잡아가지고 꼭 어려운 대로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꼭 물귀신 같으시대요. 그건 참 그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너무나 적합합니다. 이게 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이라고 제가 어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귀신이라뇨. 그냥 참 맞는 말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하려고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한 보름만 일찍 알았어도, 아니 한 일주일만 더 일찍 알았어도 일이 훨씬 쉽고 금전상으로도 거의 인력을 이익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됐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이제는 그때는 경쟁 상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열도 넘습니다. 금주 중에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고 낙찰이 된 날부터 이틀 만에 50%를 갖다 놓아야 됩니다. 급합니다. 한 4억쯤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급해지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해지자 모두가 왜 다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가라고 화를 내기 시작을 했고 화를 내려니까 자기부터 열심을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나오셔서 드디어 광고를 하셨습니다. 전 참 좋습니다. 유명한 처칠 얘기도 하셨습니다. 전 참 좋습니다. 일은 안 돼도 좋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는 족속입니다.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게으름 부리고 여유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일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6억이라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이는 성도들 1000명을 제대로 수용하고 교육관을 짓고 하려면 16억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26억쯤 필요합니다. 제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16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로서는 거기도 섭섭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건축원금이라는 것은 1이 10만원 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평균 잡고 500만원씩은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400가정에 500만원씩 내셔서 20억을 만드셔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투덜거리셨냐면 돈 조금 내고도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일을 안 하신다 이겁니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저는 안 줘도 좋고 짓다 말아도 좋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해도 저는 불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라고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린 떨쳐 일어나야겠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있으니까 다 멀쩡해 보였는데 일을 해보니까 우리는 당황스럽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거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겠다는 것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색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희생을 치르지 않고 이 일을 하려니까 왜 당신은 가만히 있냐는 손가락질에 나가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질이 나서 손가락질 하다 보니까 내가 광분해서 콱 낼 수밖에 없고 원래 실력으로 낼 수 없는 것을 광분해서 내놓고 나니까 천국에 꽤 괜찮은 상금거리가 생기더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짓고 하는 것보다 조금 쉬운 길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력이 고등학교 수준도 안 돼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내시는구나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또 치러야 될 것이고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일이 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쉽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돈을 콱 줘서 이 일을 쉽게 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필요로 하시지 않고 진심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은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한 것 같이 물귀신 작전에 우리는 말려들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장을 열 바퀴 뛰어라. 그래서 5분 있다가 세 바퀴 뛰고 말았는데 야, 해지니까 그만두자 이렇게 하는 훈련 보셨습니까? 열 바퀴를 다 돌아야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런 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국가들을 전부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쓰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한 일로 우리가 후원되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더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더라. 나도 이렇게 사랑하기로 했다. 는 결론을 받지 않는 한 일은 무엇이든지 상관없고 그 일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또 생길 겁니다. 뭐 암에 걸리든 뭐 에이즈는 관둡시다. 그건 너무 추악하니까. 하다못해 뭐 그냥 뭐 나 환자가 되든 뭐 다리가 세토막이 되든 어떤 일이든지 하실 겁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원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건강도 명예도 혹은 부도 뭐든지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한테 앞에 세울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세울 것이고 교회를 짓는 일도 세울 것이고 혹 이단이 침투하는 일도 일으키실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종교적인 사업이 아니라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은 결국 이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이 일로 가기 위한 이 모든 기도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큰일, 모세 같은 일, 엘리야 같은 일, 다니엘 같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하여 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렇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통하여 배울 것입니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24절부터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영광이 자리까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최고의 목표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꼭 교회 건축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기도 하고 또 크게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또는 사업적이고 자기 회사적이고 말이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교회적이고 하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훈련받고 이 목표를 향하여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자각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말씀으로밖에 증거되지 않습니다. 주를 아는 자, 그를 사랑하는 자의 삶을 통한 증언. 예, 그게 여기 있는 저희 말을 인한이라는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만 우리 입술로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것들이 우리가 말해야 되는 말입니다. 말로 혀로 나오는 것이 다 말이 아닙니다. 말이란 인격이고 그 원리고 그 존재의 어떤 색깔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혀로 합니까? 말은 인격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목표와 방향으로 하는 것이죠. 그 신자들의 말입니다. 이것으로만 증거되는 것. 무엇이길래? 그건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뜻밖에도 그렇게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만큼 많은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광풍이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기독교는 그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연결은 이상하게도 순교입니다. 왜 그렇죠? 왜 이것 때문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합니다. 죽인 자는 가인이고 죽임을 당한 자가 아벨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내용 하나님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그것으로서 오히려 증거됩니다. 그 스데반은 죽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기독교는 그렇게 연결되어 왔고 증거되어 왔고 그걸 막을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이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얘기를 쭉 하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실까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의 약속을 근거하여 산 사람들, 그 증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직도 좀 모호하실 겁니다만 제가 조금 이따 더 분명하게 결론을 낼 겁니다. 신자들이 신앙의 내용과 근거를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 하면 보통 자신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적 어떤 기준을 하회했다고 생각할 때는 불안해합니다. 나는 오늘 착하지 못했다. 오늘 의롭지 못했다. 오늘 정직치 못했다 하는 것으로 불안해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했느냐 슬프게 했느냐가 아니라 옳았느냐 글렀느냐 하는 어떤 깨우침과 도가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설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것, 이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내가 지켰을 때의 안심과 못 지켰을 때의 불안이 우리를 흔든다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란 옳으냐 그르냐의 싸움도 아니고 선하냐 악하냐의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느냐,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고,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한 대상이냐를 아느냐가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이룰 조건이나 방법을 전수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인가를 이제 펼쳐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다시 기도화될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기도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몽땅 다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계획이셨고 당신이 이렇게 하려고 하셨으니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방청객으로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구 보고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누가? 예수님께서. 우린 읽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문과 이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리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무엇이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이 하나님을 아는가의 싸움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왜 없냐 그러면 언제나 자기를 근거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운명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믿음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닌 것도 아니죠. 이번에 저도 이 건축 문제를 해보면서 저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해봤으면 잘할 걸. 처음 해보니까 저도 몹시 당황하며 허둥지둥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그 일에서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저도 믿음이 말만큼 세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짓는 문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가 보통 여유를 갖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더 중요한 더 많은 것을 투입해야 되는 일이 생기자 결정을 해야 되는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큼인가를 드디어 보게 되더라 말입니다. 저도 하여튼 헌금을 약속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를 할 것이냐. 제 아내와 많이 다투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하자 그랬는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렵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국 돈이 가장 확실한 근거고 건강이 가장 확실한 미천입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지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로 예수를 믿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진심을 꺼내놔야 되니까 아니 이게 어디 갔는지 나오질 않아요. 6.25 때 잃어버렸는지 어디다 놓고 왔는지 지난번 아시안게임 때 체육관에다 놓고 왔는지 어디다 놓고 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참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바로 이 문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근거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에 대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 그분이 나에 대해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는가를 내가 어느 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약한 겁니다. 그걸 쌓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편 145편에 의하면 성경은 이 묘사하기를 즐겨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런 묘사를 좋아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어떤 일을 주시고 그런 쪽으로는 사건과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국 군병들로부터 꺼내셨는가? 어떻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셨는가? 다른 말로는 여기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를 선대하시며 긍휼을 많으시도다. 성품적인 묘사의 사건적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 감독관으로 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나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복주기를 원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여야 되며 그 평안을 뺏길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을 세상에 손댈 수 없으며 하나님 손 안에서 여러분을 뺏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자빠져도 복을 받고 꼬꾸라져도 복을 받으며 다리가 부러져도 복을 받으니 눈이 멀어도 복을 받고 머리가 홀랑 빠지셔도 복을 받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직 불만스럽게 생각하셔서 손대는 부분이 있을 뿐입니다. 밖에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이 가지신 충만한 것을 다 주기 위하여 손대시는 훈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훈련의 어려움으로 말미암는 비명이 있을지언정 절망스러운 비명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절망과 자폭 이런 단어들은 등장시킬 수 없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차원에서 점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으로 불안해하며 무엇으로 자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것을 인하여 정말 마음 든든한가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손댈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복주시기 위하여 아직도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인하여 여기 있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더 큰 욕심을 갖고 계시며 더 사랑하시며 우리가 욕심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 앞에 놀랍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광의 자리를 보게 하사 우리로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간섭하사 훈련시키는 이 신앙의 훈련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새로 빚으사 만드시려는 새 사람의 아름다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약속을 따라 구할 줄 알게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달리는 내 발걸음을 주 앞에 붙들어 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기 모으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또한 영광 받으시며 이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